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찬양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로 11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 앞에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어로만 표현이 되면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주 앞에 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 앞에 서면 다 엎드려야지.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를 보면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큰 자가 누군가. 세상에서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큰 자는 과연 누군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람 자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 신론은 어떤 것인가, 이 세계관에 대한 의미를, 신론의 의미를 좀 여러분이 설명드리고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신학적으로 정리도 할 겸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 우주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걸 철학으로는 우리는 유물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물론은 에이티즘, 신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물질 자체인 거죠. 반대로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실까요? 이 모든 삼라만상, 모든 자연, 심지어 모든 생물체도 신이 들어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많고 인도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철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범신론은 무신론의 완곡한 표현이다. 모든 것에 신이 있다는 말은 신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 심지어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했던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냥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상을 가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원론은 무조건 어둠과 빛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우주 세상은 적대적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이 세상 악이어서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원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등장한 철학 이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인간의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혹은 자연신론이죠. 18세기에 계몽주의 철학 때 탄생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같지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특별히 이신론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계신 것 같지만 인간의 인생에 관여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신론의 사상은 기독교에 좋은 영향을 끼쳤기보다는 무신론에 더 영향을 끼친 그런 이론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 개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개념인가? 그 다음 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죠?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과 분명히 다르게 구별되어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이다. 이 세계는 실패하고 타락하고 수많은 악이 존재하지만 대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재창조를 하실 것이다. 주의 나라가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 구별되지만, 이걸 다른 말로 영어로 표현한 건 트랜스젠더, 초월에 계시지만 이머넌트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세례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걸 이해하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설교를 할 텐데요. 주 앞에 큰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입니까? 전부 다 고개를 흔들고 싶죠? 아니라고. 근데 가끔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정말 저는 다른 거 말고 이 세례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말하는 이게 무슨 뜻이지?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의 부모를 소개하는데 부모의 이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설명이 나와요. 나이가 많아 자녀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때 낳게 됐던 어떤 기적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속에는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세례요한 아버지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 얘기를 대 나이는 많았지만 자녀를 가지고 싶었는지 간구함이 들렸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즉 하나님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큰 자, 하나님께 큰 자는요. 주님이 이름 지어주셔야 되는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조금 이따 얘기하자고요. 근데 요한은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다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어요. 근데 너무 정상적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큰 자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면 지나갈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누가 보면 7장에 가면 28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만 아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교만해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조차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례요한 뒤오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시고 말씀하신 건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상대평가를 하시는 건 아니구나.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요한은 큰 자였다. 이 말은 우리들도 하나님 보실 때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오늘 시대에 살았으면 몇 년생인지 아세요? 지금 세례요한이 살고 있었으면 1990년대 초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애입니다. 애. 그런 청년을 주님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도대체 주님 뭘 보고 이러시는 거지? 저는 성경의 이 내용을 보면서 잠깐 그 얘기를 나눌 겁니다. 1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아 나는 틀렸구나. 한 명도 못 돌아오게 하는데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요한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태어나는데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1,000명을 돌이켰냐 한 명을 돌이켰냐 결과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스토리처럼 이날부터 사가랴는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친척들이 와서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느냐. 자기 조상들의 이름 중에 골라라. 그때 그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문에 그런 이름인데 왜 그런 이름을 쓰냐. 그리고 저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사가랴는 말을 못하잖아요. 서판을 가져달라고.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똑같이 써버리는 거예요. 그때 입이 터지는 겁니다. 그때 친척들이 알아차리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구나. 누가 주 앞에 큰 자인가. 적어도 이런 기적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인주의 주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네 이름 누가 졌냐? 우리 아버님이셨어요. 모든 부모들이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가지고 짓죠. 믿음이 제일이다. 이게 신일이에요, 제 이름이. 그리고 딸 셋 낳고 믿을 놈 너밖에 없다. 이 부연 설명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한 건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목회자 자녀였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서원 해버리는 거. 아들을 죽게 바치겠다.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 너무 힘들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시골교 목회할 때 정말 제가 저도 그때 20대 때 젊었을 때인데 10대 아이들 중에 이름이 말자, 춘숙이 뭐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이런 말자가 왜 나오는지 말자, 말숙이 딸 그만 나라고. 하여튼 의미를 엄청 부여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요한의 출생을 통해 저는 기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하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누가 정하는 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누가 정하는 것인가? 내가 정하는 것인가? 부모가 정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누가 지은 것입니까? 제가 도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신론자인가? 내 삶에 대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는가? 요한처럼 그런 이름처럼 기적으로 이름을 정하진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믿는 바가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주님은 요한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내가 복중에 모태 짓기 전에 너를 택하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차리시는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어머니의 뱃속에 짓기 전에 이미 벌써 택하였고. 너를 구별하고. 누가 큰 자란 말입니까? 왜 나는 천사가 이름 안 지었지? 불평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흥분하면서 기대를 해야죠. 나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지? 더 감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신 것이구나. 누가 큰 자입니까?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사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걸 믿는 사람이 큰 자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내 목적대로 무신론자처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쓰임받는 거구나. 제가 삼척에 갔는데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여자 전사님처럼 앞에서 계속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누구시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소개를,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아까 만난 장로님 부인이라고. 농사 지신 분이 평생. 그 두 분이 그 삼척의 방주교라는 교회를 지어 예배당을 짓는데 농사를 평생 져가지고 번 돈으로 그 땅을 사서 기증하신 거예요. 교회 부지를. 악수를 하는데 여자분 손이 저보다 더 험해요. 제가 저 죄송하지만 이 손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되겠습니까? 제 가슴에 품으려고. 제가 그분 손을 잡으면서 얼마나 배우셨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큰 사람이지. 여러분 돈을 2밀리언 가지고 있다 큰 자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산 자가 큰 자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을 준비하러 왔던 세례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갈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시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때 요한이 얘기했던 말은 압권입니다. 27절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내가 계속 말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분을 준비하는 자다. 증언할 자가 니네들이지 시기할 때가 아니다 이놈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건 이런 얘기죠. 교회를 하면서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잘해 내가 잘해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라니. 전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50에 장가간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걔가 결혼하니까 내가 더 기쁘더라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늘 내가 돌봐야 될 것 같아 그 친구를. 50에 결혼하는데. 그것도 내 베스트 프렌드야. 30절 그 시기심이 엄청나게 인기가 저 사람한테 더 있다 말할 때 한번 다 읽겠습니다. 그는 흥아이가 아니고 나는 쇠아이. 누가 큰 자예요 여러분?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낮춰야죠. 바르실레처럼 다윗이 도망갈 때 음식 먹여주고 불쌍해서 그 왕을 정말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왕이 돌아올 때 복귀할 때 또다시 환영해주고 너 오늘부터 왕궁 가서 먹어 나랑 같이 바르실레 갑시다. 왕이시여 내 나이 80이요 음식 맛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을 복직하는 것, 보는 것만으로 기쁩니다. 누가 큰 자라고요? 내려가는 사람이 큰 자예요. 낮추는 사람이 큰 자인 거예요. 올라갈수록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한은 짧은 생을 살고 마감합니다. 주 앞에 큰 자는 어떤 자일까요? 역사가 보여준 게 있죠. 역사 속에는 사랑이 있고 배신이 있습니다. 충성도 있고 등을 돌리는 일도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가 다 그것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나 요한은 끝까지 하나를 지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 끝까지. 내가 아니라 저분이라는 거.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로 충성스럽게 살다가 갑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자기 인생으로 그걸 계속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초라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빈들에 살고 섭청을 묻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를 크다고 하십니다.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방향으로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가리키는 것.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세례 요한의 인생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분이 주목을 받으셔야 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수없이 외쳤던 말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저분이라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인생의 여정이 주님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30대 초에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인생을 마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서 큰 자는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어떻게 했냐? 혹시 오늘 오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거기에서 거리가 멀어 그런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물가에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자가 왔을 때 그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물 바가지를, 양동이를 다 내던지고 자기 인생으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삶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사마리아 여인을 오늘도 이 예배에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자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봐도 그렇고 헌신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고 살면 됩니다. 내 삶 전체를 통해 주님을 가리키는 도구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큰 자라는 말에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연말인데, 대강절인데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계획하셨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정해서 주신 것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것을 오늘 믿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제 인생이 우리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저분이 그리스도시라고 주님을 가리키는 인생으로 살다가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주 앞에서 큰 자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주 앞에 큰 자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힘들어 지칠 수도 있지만 세례원처럼 끝까지 내가 아니라 주님,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저 인생을 마쳤을 때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을 다른 이들이 기억하는 그런 길을 걷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